11장 헌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13절, 16절, 19절, 22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저녁 집회는 이기는 생명에 대한 이번 특별 집회의 마지막 집회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한 가지 일을 반드시 말하고자 합니다. 만일 이 한 가지 일을 언급하지 않고 어제까지 말한 것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크게 전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너무 일찍 언급할 수 없었고 또한 이 문제가 너무 일찍 언급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우리는 헌신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이기는 생명을 체험한 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헌신하는 일입니다. 물론 헌신은 사람이 구원받은 즉시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김의 관문을 통과한 후 헌신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때 이미 죽게 헌신했으나 여러 해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는 합당하지 않은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하는 것이 이긴 후에 첫 번째 단계 또는 첫 번째 체험이라고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헌신하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고 사시는 주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헌신하는 것을 다만 이기는 생명이 하는 첫 번째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이 이기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헌신한 후에야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헌신하는 일이 이기는 생명을 체험한 뒤에 오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헌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며칠 동안 나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을 계속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생명을 체험한 후에 헌신하는 것을 봅니다. 만일 당신이 이기는 생명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헌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헌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사망에 속한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기는 생명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헌신했다 하더라도 그 헌신은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오늘 헌신하고 내일은 잊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겠다고 소원하고 내일이면 다 잊어버립니다. 캐스윅 집회를 7번 참석한 한 외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캐스윅 집회를 참석하는 것은 마치 풀어진 시계 태엽을 바짝 감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태엽을 감으러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약속하고서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자신은 헌신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헌신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기는 생명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헌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있는 것은 아담 안에 있는 것이고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준다면 감사는 하겠지만 받고자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주님에게서 온 것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생명을 체험한 후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땅히 자신을 주님께 헌신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게 되고 며칠이 지난 후에는 다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헌신의 근거와 동기.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할 뿐 아니라 12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입니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로마서 12장은 8장의 뒤를 이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8장 이전의 일들입니다. 전에 우리는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죄를 속량했습니다. 3장과 4장은 피에 대해 말하고 5장은 사하심을 말하며 6장부터 8장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한면으로 피는 사함을 위한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또 한면으로 십자가는 우리 옛사람을 못 박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살고 계심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과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했습니다. 형제자매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도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나타내고 또한 그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세로부터 하나님은 독생자만이 아니라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고 속량하신 것은 우리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얻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친히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한 우리는 그분의 노예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셨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오.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산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산 자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주권적으로나 구속으로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금전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내버려 두십니다. 당신이 세상을 섬기려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내버려 두십니다. 당신이 배를 섬기려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내버려 두십니다. 당신이 우상을 섬기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어느 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당신의 종이 될 뿐 아니라 또한 단마음으로 즐거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헌신에 대한 매우 귀한 원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한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또 한 면에서는 우리가 자원하여 즐거이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법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체험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헌신한 그날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리에서 볼 때는 우리가 구속을 받은 그날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험적으로는 우리가 자원하여 즐거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한 그날에야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형제자매님들,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반드시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헌신은 완전히 우리가 자원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당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바울 또한 여러분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권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조금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원하여 즐거이 자신을 그분께 드리기 원하십니다. 형제자매님들, 이기는 생명은 구원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헌신하려는 갈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각자가 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느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를 얽어매어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헌신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거룩함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즐거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펜톤 씨가 노예시장에서 한 흑인 소녀가 경매로 팔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경매에 참가했는데 그들은 계속 가격을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그 둘 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는데 그 흑인 소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누구 손에 가게 되는지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고서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바로 이때 한 백인이 경매에 가담했는데 그 두 사람이 부를 수 없는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흑인 소녀는 그 백인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대장간 주인을 불러다가 그녀의 사슬을 끊고 그녀에게 당신은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내가 당신을 내 종으로 삼으려고 산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려고 산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그 베기는 떠나버렸습니다. 그 흑인 소년은 얼떨떨해져 있다가 몇 분이 지난 후 정신을 차리고 그 백인을 쫓아가 오늘부터 내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인해 우리도 주님께 오늘 이후로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기 바랍니다.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또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 자신, 즉 우리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12장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드림 안에는 매우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일 동안 우리는 손을 내려놓는 것과 믿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했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이렇게 할 수 없고 오직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이 종을 샀을 때 그 종은 반드시 주인을 6년 동안 섬겨야 했고 제7년이 되었을 때는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상전을 사랑함으로 나가지 않겠다면 상전은 그를 재판장에게로 데려갔고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 대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으면 그 종은 영원히 그 상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썩어질 금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양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귀함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자원하여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원하여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우리의 피를 뚫을 것입니다. 문설주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도 거기서 피를 흘리게 되며 십자가로 인도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주의 종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기 원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여,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토록 당신을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신해야 할 것들, 사람. 우리가 첫째로 헌신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부모나 아내나 자녀나 친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면 이 세상에서 당신의 마음을 점유하거나 붙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 것은 당신을 온전히 얻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잡아당기는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을 끌어당기는 인정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을 되돌아가게 만드는 마음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은 반드시 주님께 주여,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다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어떤 형제의 아내가 병을 앓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왜 아내의 병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직 내게 그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에게 만일 당신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마음이 괴롭지 않겠느냐고 묻자 그는 저에게 제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형제에게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친구를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나만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당신이 이것을 원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친구를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기는 생명으로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생명이 단지 소극적인 면에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상 이기는 생명은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붙잡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드리지 않고는 오늘 저녁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바버 자매님을 사랑했는데 그 자매님은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 그녀의 성경책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는 구절 아래 주여 이러한 명령이 있음을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많은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많은 것을 보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여 당신에게 이러한 명령이 있음을 인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누군가를 주셨을지라도 당신이 그 사람에게 묶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의 아내이든 자녀이든 친구이든 하나님은 당신이 이 사람들에게 묶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주신 이삭까지도 제단 위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사람에게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1. 사람을 헌신해야 할 뿐더러 많은 일들도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마음속에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 계획을 짜고 그 일을 성취하고자 결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형제는 졸업할 때 학교에서 최고의 점수를 얻고 1등으로 대학에 입학하고자 결심했습니다. 그의 모든 시간과 힘을 공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가 이기는 체험을 갖게 된 후 이 일을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그는 기꺼이 하나님을 따르기 원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꼴찌에 둔다 해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당신이 온갖 시간을 사업에 두는 것도 좋지만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교통이 친밀하지 않다면 그 일은 당신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당신은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손을 놓지 못합니다. 당신이 직업에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일을 놓고자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이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헌신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많은 형제들에게 학문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은 교만이 섞인 소망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학업을 중단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주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던져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아로 자라난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는 매우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서예를 매우 잘했고 음악에도 뛰어났습니다. 고아원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은 토목공사의 일을 배우는데 그는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고 매 학기에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그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학교 측에서는 그를 상해에 있는 성요한학교에서 2년간 공부하게 하고 그 다음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건은 그가 외국에서 돌아온 후에 모교에서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숙부는 즐거워서 그에게 축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약 2개월 전에 구원을 받았고 자신이 가졌던 많은 소망들이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나는 그가 어떻게 하려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가기로 결정했고 또 서명할 때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네는 나와 8년 동안 동급생이었는데도 나의 소망을 모르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헤어질 때가 되었을 때 나는 그에게 오늘은 우리가 여전히 형제이지만 자네가 미국에서 돌아올 때는 내 형제가 아닐까 두렵네 라고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서 그는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소망을 아십니다. 또 당신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소망을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그는 즉시 교장실로 달려가 자신은 서명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앞으로도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흘이 지난 후 그의 숙부와 사촌 형이 오고 어머니도 왔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네 아버지가 죽은 후 이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바랬던 것은 네가 출세하는 것이었다. 오늘 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 기회를 버리려고 한단 말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계속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의 숙부는 내가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너를 부양했고 내 어머니도 내가 돌보았다. 이제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내 사촌 형제들은 공부할 학비조차도 없다. 내게 이런 기회가 있는데도 이런 좋은 기회를 던져버리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 내게 와서 네 선생, 당신은 당신의 부모를 봉양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 아이는 우리들을 봉양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우리 형제는 참으로 진퇴양난에 처하여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형제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사람에게는 조금 빚졌지만 주님께는 많이 빚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제는 어머니와 숙부의 쓸 것을 다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결코 그들의 소망을 따라갈 수는 없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주여,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헌신하는 것을 전도인이 되기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참되게 자신을 헌신했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꾸준하게 사업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전도하러 나가는 일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필요나 개척할 곳의 필요를 보고 전적으로 전도하러 나갈 것입니다. 이 몇 년간 우리 가운데는 동역자 형제들과 자매들이 부족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머지않아 전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건. 사람이나 일들뿐 아니라 물건들도 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드려야 할 것이 장신구이고 어떤 이는 집이고 또 어떤 이는 의복일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드려야 할 것은 아주 작은 것일 것입니다. 어떤 작은 것도 당신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드리지 못하는 것은 두세 개의 금반지나 진주 장식일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헌신된 생활을 살기 원한다면 아마 금으로 된 장신구나 유행에 따른 의복이나 많은 금전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금전을 낭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이 금전을 저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낭비하는 것이나 저축하는 것이 다 주님 앞에서는 주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한꺼번에 다 써버려서는 안 되며 돈을 하나님의 회계장부에 이체시켜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십일조의 원칙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두는 원칙이 언급됩니다. 봉급을 받은 그날 당신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돈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저희 가정에서 쓸 만큼 당신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를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진 것을 다 가져가신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만약 당신이 참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했다면 당신이 헌신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집에 있는 장식품이나 옷장 속의 옷이나 손에 차고 있는 장식품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물건들을 만졌다면 우리는 다 드려야 합니다. 나이 드신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유서를 쓸 것인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서를 어떻게 썼는가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인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출하셨고 돈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시 세상으로 가져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계획하고 또 돈을 자녀들에게 주어 세상에 가져가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재산을 세상으로부터 이끌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세상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동물 하나도 애굽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응당 한 가지도 세상에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리는 일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 형제자매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많지 않을 때는 주님께 잘 드리다가 부유해지면 오히려 돈이 적을 때보다 드림이 더 적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얻으셨다면 응당 우리의 지갑도 얻으셔야 합니다. 마음이 다칠 때 지갑도 다칩니다. 만약 지갑을 열지 않는다면 결코 마음도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사람과 일들과 물건들을 드려야 할 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 또한 드려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내 자신을 당신께 드려 당신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대해 정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누릴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이든 고통이든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즐거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속적으로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헌신입니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헌신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몸은 주께 드리지 않고 고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온 존재를 주께 헌신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입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귀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눈도 내 것이 아니며 내 손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발도 내 것이 아니며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다만 주님의 관리자입니다. 이제부터 이 두 손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젊은 아들을 잃은 나이 든 아버지가 관을 옮기는 사람들에게 조심해서 움직여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말하기를 그 아이의 몸은 20년 동안 주님의 성전이었다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가 되어서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고 말합니다. 찬송 중에 내 손 주께 쓰임받고 내 발 주길 좇으며 내 눈 주의 얼굴 보며 내 입 주를 찬송해 주 예수께 다 드리리 아낌없이 드리리 그리스도 내 구주께 아낌없이 드리리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몸을 자기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의 하루하루가 주님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온몸이 다 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외국에서 어느 주일 예배에 헌금 접시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헌금 접시가 13세의 여자에게 다가오자 그 소녀는 접시를 더 낮게 놓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접시를 바닥에 두자 그 소녀는 접시 위에 섰습니다. 그 소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접시 위에 바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과 일들과 물건들을 주께 드릴 뿐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드려야 합니다. 매주일 헌금을 드릴 때 우리 자신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보류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돈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을 얻지 않고는 우리의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자신을 얻을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을 받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했는데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인이 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마 주님은 당신더러 좋은 사업가가 되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세상 모든 구석에 다 빛이 필요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이후로 당신의 뜻을 행하기로 작정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헌신의 결과. 헌신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첫 번째 결과는 로마서 6장에 언급되어 있고 두 번째 결과는 로마서 12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헌신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로마서 12장의 헌신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헌신의 결과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써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며 이것은 매일 이기는 생활을 살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헌신의 결과는 하나님의 기뻐하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다만 손을 내려놓고 믿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마지막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는 헌신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생명을 체험한 후에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둘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손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놓고자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기꺼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호주에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기차 안에서 몇 친구들이 노름을 하려는데 한 사람이 부족해서 그 형제를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형제는 미안하네. 나는 손이 없는 사람이네. 이 두 손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라네. 다만 내 몸에 붙어있을 뿐 나는 감히 사용할 수 없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나의 손과 발과 입은 다 주님에게 속한 것이므로 나는 감히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매번 시험을 만날 때 당신은 손이 없다고 말하십시오. 이것이 로마서 6장에 있는 헌신입니다. 이렇게 드릴 때 당신은 거룩해 되고 매일 거룩함의 열매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은 이김을 체험한 후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요. 이기는 체험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의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날 헌신은 거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장에서의 헌신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6장은 개인적인 거룩함을 위한 것이고 12장은 일을 위한 것입니다. 6장에서는 헌신을 말하고 거룩함과 거룩함의 열매도 말했습니다. 12장에서도 거룩함과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며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이든 거룩한 것이든 모두 어떤 사람이 특별히 사용하기 위하여 분별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일들이나 물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삽니다. 한 번은 내가 조풍 공원에서 돌아오기 위해 버스를 탔는데 기사가 나에게 바로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차는 일반 버스가 아니라 전세 버스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응당 전세 버스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버스와 같습니다. 우리는 일반 버스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분별된 전세 버스와 같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의 직업, 남편, 자녀들, 금전, 보물이 모두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만을 위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이 한동안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향유를 주께 붙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당신이 진정 죽음에서 살아난 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임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동시에 이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특별한 그리스도인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헌신해야 합니다. 그분은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헌신이 어떠한 헌신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산 돌들입니다. 우리가 헌신했지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산 제물들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단칼에 죽임을 당했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들입니다. 이렇게 드린 결과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작년 1월 이기는 자 집회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을 갖고 계시며 이 목적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하여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구속도 이 목적을 위한 것이며 마귀를 깨뜨린 것도 이 목적을 위한 것이요 죄인을 구원하신 것도 이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단지 죄인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헌신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뜻이 선하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말만 들어도 불편해하고 괴로워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이 자신의 몸을 드린 후에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선하다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선하다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익한 것이며 악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근시안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매우 좋습니다. 어떤 형제가 한 번은 매우 좋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떡을 구할 때 당신이 돌을 주실 것으로 생각했고 생선을 구할 때 뱀을 주실 것으로 생각했으며 계란을 구할 때 전갈을 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돌을 구할 때 당신이 주신 것은 떡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선하고 아주 좋은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일에 있어서 당시에는 원망을 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분을 찬양한다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할 뿐 아니라 또한 온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정하신 뜻은 다 유익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은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분의 뜻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과 그분의 뜻이 선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집회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나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승리의 조건을 이미 다 보았고 이제 우리가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하는 것은 이기는 생명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항목이자 첫 번째 항목입니다. 일단 우리 자신을 헌신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열납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헌신했다면 이제 헌신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당신이 뜨겁든 차갑든 마음에서 진정으로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다른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신이 자신의 느낌에 따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대에 이미 헌신한 어떤 형제는 주님과 문제가 생길 때 다시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결혼한 여자가 어느 날 남편과 불화가 있다고 해서 다시 결혼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만 한번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한 이후로는 주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